저도 부족한 사람이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지금 저에게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아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같은 공간이 아니더라도 같은 고백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이 기쁨의 의미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 기쁨이 우리 영혼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예배 시간 함께 하셔서 이 의미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양으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즐거워하는 모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 기쁘신 귀하신 선물인 성탄을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대하며 다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5절 말씀, 아니 7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가 조금 더 심해져서 최소한 스텝에서 저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원래는 이때가 1년에 한번 그래도 약간 아이들 특성도 듣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날들이었는데, 그럼 외형이 없다 할지라 우리의 기쁨은 동일하니까 여러분들의 처소에서도 동일하게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리아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왜요? 역사적으로도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의 태어난 것이 어떤 의미로든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줬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아마 지금과 다른 역사를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문화적으로 되게 특별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행사는 종교적 의미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인류의 절반 정도가 함께 동참하는 행사잖아요. 이게 지구에 이 정도 빅 이벤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보다 더 큰 이벤트는 새해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문화적인 날이죠. 이것만으로 굉장히 위대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으로 너무나 특별한 날이죠. 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날이라고 우리는 인지합니다. 뭐 여러 가지 논쟁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의미적으로, 고백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날이라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그 시작점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 있는 2020년 이 시점에서 봤을 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대단하고, 그렇죠? 찬란한 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란한 날 함께 모여서 이 찬란함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있을 정도로 특별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돌려보죠. 막상 2000년 전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대단한 날이 아니었죠. 그렇죠? 특별히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에게 크리스마스는 그렇게 대단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 마리아에게 인생에서 가장 초라한 날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마리아의 관점에서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어떤 날이었을지, 그리고 마리아가 그 속에서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것으로 우리는 크리스마스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지금 우리의 사회적 나이로 환산하면, 실제 나이는 훨씬 더 어렸고요. 10대였고요. 사회적 나이로 환산하면 20대 중반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되게 적은 나이죠. 어린 나이예요. 그렇죠? 이 어린 나이에 있는 여자분이 남편과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하게 됐죠. 그리고 임신하게 된 상태에서 결혼의 과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는 남편 아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결혼 과정이 편안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 뭐가 벌어져요? 말의 입장은 너무 기가 막힌 아 왜? 라고 생각할 만한 국가적 정책이 시행되죠. 뭐예요? 호적을 원적지에 가서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태어났던 고향도 아니고 내 원래 소속된 고향이라고 표현을 했고 원적이라고 표현을 해보죠. 원적지에 가서 뭔가 호적을 등록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은 전라북도 임실 출신이신데 저에게 임실 동사무소에 가서 네 주민등록을 다시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는 상태로? 자동차가 없는 상태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는 상태로 내가 원래 사는 동네에 나귀를 타고 걸어서 가서 그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국가 정책으로 시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한 베들레헴에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동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150km예요. 일단 평지 직선도로로 150km 이렇게 자동차로 쭉 달려서 150km가 아니라 이 구릉 지역을 넘어가는 150km예요. 그러니까 실제 경로를 하면 250에서 300km라고 할 수도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길을 나귀를 타고 걸어서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뭐 동사무소에 호적 하나 하라고 나라에서 그런 정책이 시행됐으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 이 사람들 입장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마리안 특별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출산이 임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출산이 임박했을 때 하필 이런 일이 생겨. 정말 안타까우고 짜증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고됐을까요? 이 150km의 여정이. 그렇죠? 임신한 만삭의 몸으로 아직 그렇게 막 편하지 않은 요셉과 함께 매일매일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셉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고향이지만 이게 원적이기 때문에 친척 하나 없는 낯선 곳입니다. 갑작스러운 정책 때문에 민족의 대이동이 돼서 왔으니 또 얼마나 여관이 풀로 다 찼겠어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관방을 구할 수도 없고 만삭의 몸이고 이제 아이가 곧 태어날 것 같은데 여관에도 방이 없고 친척도 없고. 근데 사실 이게 인심이 좋으면 뭔가 이런 사람 환영할 만한 그냥 누군가 좀 방이 여러 개인 사람이 어휴 그렇습니까 어려운 사정이시네요 저희 집을 좀 모시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워낙 난리였을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진짜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원래 거주자들도 되게 약간 패닉 상태였겠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여관에도 이제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여관에도 방이 없고 누가 나를 방으로 그래도 배려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작은 기적조차 일어나지 않는 거죠. 되게 작은 기적. 임산부에게 출산을 앞둔 임산부에게 누군가 방 하나를 내주는 건 사실 일어날 법도 할 만한 호의잖아요. 일어날 법도 할 만한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작은 기적조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우 구한 장소가 마굿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굿간이라는 단어를 할 때 레인지가 너무 넓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걸 좀 좁혀봅시다. 어떤 분들은 너무 그냥 우리가 봤던 아름다운 이미지가 있으니까 원래 예수님은 마굿간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구유. 그걸 되게 이쁜 어떤 그 포장되어 있는 우리 영상이나 모형이나 혹은 그림이나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공간을 너무 환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상적인 마굿간이 아니라 진짜 그냥 마굿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마굿간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또 아, 축사를 얘기하는 거구나 해서 이제 진짜 정말 너무 더럽고 막 너무 막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 중간 언저리입니다. 당시 집안 구조에서는 마굿간이 집안으로 좀 뭐 중요한 얘기 이거 네이버에 나온 얘기니까 그 그냥 마굿간이 집안으로 들어와 있는 구조가 많았고요. 뭐 사람들이 고고학적으로 검증하기에는 당시에 이제는 동굴을 개조해서 만든 집에 아래층을 마굿간으로 쓰고 위층을 사람들의 주거공간으로 쓰는 그런 형태의 집이 아니었겠냐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러세요. 하여튼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진짜 절대 못 있을 곳도 아니고 너무 좋은 곳도 아니고 하지만 여전히 여긴 어디예요? 마굿간이죠. 어떤 곳이에요? 냄새나는 곳이고 지저분한 곳이고 그리고 잘못하면 감염으로 엄마와 아이가 모두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곳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도요 이게 출산의 과정이라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깨끗함은 되게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위험한 곳이에요.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초라한 순간이죠. 그렇죠? 너무 초라한 순간이죠. 그러면 가장 배려가 필요한 순, 인생에서 가장 배려가 필요한 순간. 그래서 가장 편안한 곳, 익숙한 곳, 깨끗한 곳에서 맞아야 될 순간을 가장 불편하고 낯설고 위험한 곳에서 맞이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초라한 순간이에요. 거기다가 태어난 아기를 눕힐 요람이 없어서, 그쵸? 여물통을 대충 치워가지고 거기 아이를, 구유의 아이를 눕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어린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 아이에게, 태어난 아이에게 굉장히 미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마리아에게는요, 이 순간이 그렇게,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 첫 크리스마스에 원래 시작된 날은 그렇게 화려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정책에 의해서 낯선 동네에 던져졌고요. 거기서 작은 호의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아, 내 인생이 이렇게 어떤 불행은 가득하고 작은 행운이 없나? 라고 생각할 만한 환경에서 자기 인생에 되게 초라한 지점을 맞이했던 게 마리아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측면이 있었죠. 이 초라한 날에 특이한 일이 벌어지기는 했어요. 이게 이제 마리아의 환경이고, 그쵸? 마리아의 크리스마스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환경이고, 이 초라한 날에 어떤 특이한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먼저 목자들이 찾아오죠.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이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니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를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이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본문만 읽어도 알 수 있는 얘기죠. 마리아가 어떤 이 초라한 순간을 맞이하며 누워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났고요. 근데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목자들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여기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와, 정말이네. 정말 아이가 구유에 누워있네. 우리가 천사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당신 이 아이의 어머니입니까? 당신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까? 우리가 천사를 만났어요. 그 천사가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가 그리스도 주시라고 했어요. 이 아이가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위대한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봐서 당신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라고 막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한 경험이죠. 그렇죠? 두 번째, 또 누가 찾아와요? 조금 있으면 또 갑자기 낯선 외국인들이 찾아와요. 이렇게. 화려한 것 같긴 한데 좀 낯선. 못 보던 행색에. 동방박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잘 통하지도 않는 말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우리가 별을 봤다고. 그렇죠? 본문을 읽어볼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동방에서 보던 그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이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아를 열어 황금과 유랑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건 좀 더 좋았겠죠. 선물이 같이 왔잖아. 그치?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번에 뭘 해요? 아예 절을 해요. 애에게.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에게 절을 하면서 이 아이가 왕이다. 우리가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먼 나라에서부터 여기로 왔다라는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들려줘요. 그쵸? 그리고 선물을 줘. 황금과 유랑과 모략을 이렇게 선물을 줘. 마리아가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죠. 그쵸? 여러분, 이게 마리아의 크리스마스였어요. 마리아는 초라한 경험을 하고요. 신기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마리아에게 동시에 있죠. 초라한 경험을 하고요. 신비한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충돌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경험에 집중하거나 자기 환경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들은 이야기, 메시지에 집중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마리아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으시겠죠. 우리가 마리아가 하지 않은 선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는요, 이 이야기를 무시하고요, 자기 환경을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이 메시지를 더 환경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마리아는요, 이 이야기를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저라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그건 단지 이야기잖아. 그냥 부정적으로 해볼까요?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얘기를 해요. 천사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저같이 삐딱한 사람이 마리아라면 이렇게 누워서 그 천사는 왜 여기를 안 오고 걸로 갔대? 아니 천사 아니 진짜 이 아이가 정말 그런 위대한 아니면 천사가 일로 와야 될 거야. 난 천사를 못 만났잖아 지금. 천사가 여기에 와서 여기 마구간 방역도 좀 하고 여기를 좀 빛으로 이렇게 두르고 그럼 내가 훨씬 더 안정된 마음으로 아이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놈의 천사는 왜 여길 안 오고 거길 가서 목자들한테 얘기해서 낯선 남자들이 때로 몰려들어와서 그냥 말만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라면 약간 그렇게 삐딱하게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동방바스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 여기로 왔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별은 왜 나에게는 안 왔대? 나도 지금 150km 여행을 하고 여기로 왔는데 동방박사가 별을 인도함을 봤더니 여기 있는 마구간 위에 별이 떴다고? 그럼 그 별이 나에게 좀 나타나서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하면서 이 여행을 했는데 그냥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집에 별이 좀 딱 떠줘서 그 집에 날 영접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좋았을 걸. 내 여행엔 별이 없었는데 그 별은 왜 거기로 갔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당신 성경에 막 좋은 얘기하면 뭐 하나님 당신 인도하십니다 하면 뭐 인도하신 뭐 인도하세요 내 인생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하면 뭐 이래요.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라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평생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건 내 인생에 별이 없었고 내 인생에 천사가 없었으니까 내가 별이건 천사건 못 믿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마리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다고요. 자기의 환경을 근간으로 이야기를 무시할 수 있었어요. 이걸 선택할 수 있었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그 반대로 얘기하죠. 그럼 이게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진짜 지금 국가정책에 끌려다니는 것 같잖아. 그렇잖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국가정책이 날 이렇게 끌려다녀서 날 베들레헴으로 처박았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내가 그 국가정책 때문에. 내 인생에 작은 호의가 없잖아. 내가 대단한 걸 바란 게 아니라 임산부에게 방 하나를 내주는 작은 기적을 바랬다고. 근데 그게 없잖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믿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대단한 거라니까요. 어려워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이 환경이 얘기해 주는 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뭐에 귀 기울여요? 이 목자들이 동방박사가 해주는 메시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목자들의 얘기를 듣고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전구절이 뭐예요? 다른 사람은 놀랍게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어요. 오 깜짝이야 이거 뭔 소리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깜짝이야 무슨 소리래? 뭐 이상한 소리를 하네? 신기한 얘기를 하네? 이렇게 듣지 않고 그 얘기를 아멘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이 마리아가 아멘으로 받은 게 뭐예요? 그 목자들이 해주는 이야기를 아멘으로 받은 것들이 그냥 목자들이 해주는 이야기의 핵심이 세 개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이 아이가 메시아야.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베들레헴으로 고생스럽게 오고 구유의 아이를 눕히는 게 그렇게 초라하고 무의미한 게 아니야. 다윗의 동네에서 왕이 나셔야 됐기 때문에 네가 베들레헴으로 온 거고 구유에 눕혀지는 것이 표적이기 때문에 구유에 누이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괜한 헛고생을 했거나 아이에게 미안할 필요가 없어. 라는 게 목사들의 메시지죠. 그쵸? 그래서 세 번째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이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이 아이를 소중하게 돌봐야 돼. 이 세 가지 메시지가 들렸는데 마리아가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한 거예요. 왜? 자기가 경험한 환경을 볼 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왜 마리아가 그렇게 화답할 수 있었어요? 마리아의 중심에 뭐의 일관성이 있습니까? 어떤 일관성이 있어요? 자기가 예전에 들었던 은혜의 말씀. 마리아도 이미 가브리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들었던 은혜의 말씀. 그리고 자기가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들었던 은혜의 말씀.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해주는 은혜의 말씀. 이 세 가지가 연결돼서 한 이야기로 들려지잖아요. 그쵸? 이 세 가지가 연결돼서 한 이야기로 들려지니까,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예, 그 말씀의 일관성에 집중하면서, 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것을 뭐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 집중이 됐어요, 마리아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난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또 그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게 이제 일관성이잖아요. 그쵸? 이 믿음의 일관성 속에서 오늘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그쵸? 이게 마리아가 했던 반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또 다른 제목이라고 표현을 해보죠.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해주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요. 마리아는요. 마리아의 크리스마스는요.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희망을 환영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희망을 환영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의 경험은 되게 초라한 경험이에요. 그냥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광채가 난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기적적으로 어떤 코스를 해서 좋은 집에서 내가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으면 아이를 낳고 있지도 않아요. 이게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와요. 하지만 그게 분명히 나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구원의 희망이라는 걸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에 이 초라한 모습에 상관없이 그 희망을 환영하고 돌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희망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희망은 희망이어서 희망이라는 건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항상 초라한 모습을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희망을 현실로 평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모든 희망을 내 인생에서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 가능성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능성은 희망이라기보다 이미 일어난 현실로 예견할 수 있는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 오, 이거 이대로만 가면 이렇게 되겠는데? 이건 희망이라기보다 가능성이잖아요. 야, 오늘 매출이 뭐 벌써 1,000만 원이 나오네? 이번 달 매출이 1,000만 원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하면 1년 하면 1억 이상 벌겠는데? 이건 희망이 아니라 그냥 가능성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떤 데 현실이죠. 그렇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는 것 같지만 다른 맥락에서 현실의 맥락이 아니라 다른 맥락을 가지고 네가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네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셔. 그러니까 네가 거기에 동참한다면 그 일이 너희한테 벌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을 대할 때 현실로 희망을 평가하면서 그것을 단절하려고 하기보다 희망을 희망 자체로 바라보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리아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마리아가 목자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얘기가 맞나 틀리나를 평가하는 것이 희망의 관점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관점으로 하지 말고 다시 목자들이 얘기한 걸 평가할 때 아유 내가 오늘 이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저게 말이나 돼? 하는 건 사실 논리적으로도 잘 연결되지 않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 인생에 별이 없고 내 인생에 천사가 없었는데 무슨 저 말이 맞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건 현실로 희망을 배제하는 거고 목자들이 얘기했을 때 목자들이 한 얘기를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맥락에서 아 맞아 저 얘기는 나도 가브리엘에게 들었던 얘기야. 나 하나님을 믿지. 엘리사벳도 저 얘기를 나한테 했었어. 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구나. 이게 진짜 맞네. 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희망을 희망의 관점으로 다루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희망을 현실의 관점으로 다루지 마시고요. 여러분 갖고 있는 희망을 희망의 관점으로 다루시는 것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요? 크리스마스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요. 크리스마스를 믿는다는 건 그 초라했던 출발이 이 위대한 결과를 갖고 왔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이 위대한 결과 속에서 그 초라했던 출발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적용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지금 어떤 초라한 희망이 또 위대한 결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크리스마스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희망에 대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그 작고 초라한, 진짜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라고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은 그렇게 작고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인류를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는 어떤 작고 초라한 구유에 누워있는 것 같은 이 정말 씨앗 같은 희망이 결국에는 엄청난 인생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를 가질 수 있다는 그것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적용점들을 생각해 볼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적용들도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에, 우리 크리스마스니까, 예?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희망을 좀 가져봅시다. 희망을. 예? 그러니까 헛된 희망은 말고, 헛된 희망 말고 진짜 희망. 현실적으로는 뭔가 의심이 되는 게 있지만 그 희망의 내부 논리는 분명히 있는 그 진짜 희망에 대해서 우리 좀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경제적 희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꿈꿔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계속 가난했고 경제가 어려웠고 아 지금도 어렵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렵겠지 뭐 이거 말고 네가 과거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웠지만 아 네가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면 네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 경제로 좀 더 나아질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 희망의 내부 논리가 진짜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의 현실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 희망을 붙잡으시고 그 희망을 갖고 키워나가는 마음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간에 그 희망이 열매 맺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관계적인 희망의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있으십니까 혹시? 아 내가 이제까지도 상처받고 외롭게 살았고 지금도 상처받고 외롭고 아 내가 뭔가 좋은 관계성들이 없어. 근데 내 안에 내 삶의 태도를 이렇게 바꾸고 내 안에 이런 관계적 가능성이 있고 어떤 뭐 모양과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어떤 관계적인 희망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제까지 경험과 현실과 다르게 이 희망의 내부 논리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다른 관계가 펼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가 이 자꾸 초라한 희망을 돌보면 새로운 관계성 속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내가 이제까지 내 자신에게 항상 실망해왔고 지금 있는 내 모습도 되게 실망스럽고 난 제대로 하는 게 없고 제일 후회되는 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럴 수 있죠. 나라는 사람, 지금 내 현실의 내 모습이 내 안에 되게 나를 절망하게 하는 뭐 절망까지는 아니요 나를 되게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죠. 근데 내 안에 나에 대한 희망이 혹시 명확한 내분을 혹시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십니까? 아 정말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이제부터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들을 하면 내 안에 이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를 갖고 나가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져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그 희망이 자꾸 초라하더라도 그것들을 환영하시는 그것들을 돌보시는 결단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로 희망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적인 논리가 마치 되게 당위적이고 진리, 가치적 너무 맞는 말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게 사실 그게 맞지 않잖아요. 이 결과가 안 좋았다는 것이 저 가능성을 짓밟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희망을 돌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결론들을 얘기하는 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좀 복음으로 적용해 봅시다. 성탄은 복음의 시작이니까. 여러분 복음 뒤에 여러분들에게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는 건 진짜 우리의 삶이 자주 쓸데없이 150km 나귀를 타고 걷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가끔은 내 인생이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렇죠? 그냥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변화가 나를 그냥 고생시키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있을 법한 행운도 없고 그렇죠? 그 방 하나가 구해지질 않고 내 안에 불운만 반복되는 것 같고 내 현실의 경험이 좀 이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다. 네 영혼을 살리신다. 너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너를 새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런 대단한 얘기들이 안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가 이걸 믿기 어렵고 이게 그냥 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150km를 걸어왔기 때문이고 방을 못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내 현실로 자꾸 이 희망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여기 서서 에이 이게 아닐 거야. 왜? 아니, 그러면 그 천사는 왜 거기 갔대? 그럼 우리의 말이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말일 때가 많잖아요. 그 별은 왜 나한테 안 나타나고 쟤들한테만 나타난다? 이게 우리의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그 천사를 보고 나한테 해주는 그 이야기들, 그 성경의 말씀들이, 목사의 메시지들이, 어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두드리시면 하신 그 소리를, 그러니까 내 현실적 경험을 무시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우리 가운데 뭐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현실로 말미암아 희망을 무시한 게, 복음의 희망을 무시한 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이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복음을 이 성탄에 다시 한번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복음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탄에 찾아오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 경험치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킨다고 하셨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셨고 내가 부르심의 소망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면 여러분 그걸 다시 한번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는 뭐 어떤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어떤 면에서 우리가 조금 오늘의 크리스마스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느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이 시간이면 매년 거의 한 10여 년째 조금 아이들 특성도 듣고 같이 웃고 교제를 나누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고 뭔가 시끌벅적하고 화려하고 조금 더 뭐 작은 교회에서 그런 큰 화려함은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아름다움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이 방에서 온라인으로 뭐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한 두세 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좀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고 크리스마스 기분이라는 게 안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래서 우리 좀 첫 장면으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무엇으로 기뻐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까지 어떤 문화적으로 분위기적으로 우리의 기쁨을 더 보조장치들이 도와줬다면 그래서 더 우리가 이렇게 더 업돼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면 묵상할 수 있었다면 오늘은 좀 더 담백하게 말의 크리스마스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 크리스마스 자체에 담기는 기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라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절망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웨이브가 다시 한번 오니까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이렇게 되니까 원래 사람이 처음에 힘들 때 희망을 갖다가 그게 한번 또 떨어져서 이렇게 희망을 갖다가 그게 다시 떨어질 때 다시 이렇게 절망감이 더 깊거든요. 사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뭐 저도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코로나가 되면 우리 기도하자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번에 기도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좀 반응이 좀 적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습관이 조금 더 필요한데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이 상황 때문에 뭔가 희망한 마음이 좀 줄어드신다면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고 있는 작은 희망을 돌보시는 마음들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진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 날인데 이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현실로 평가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경험을 복음을 평가하지 마시고 내 인생이 안 그랬는데 라고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마리아도 요셉도 이 목자들의 얘기와 동방박사의 얘기들을 조금 더 황당해 들릴 수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 있는 복음을 그 작은 복음을 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는 작은 희망을 여러분들이 환영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일하셔서 그 작은 씨앗이 커다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키우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기쁨과 희망을 묵상하시고 명상하시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함께 주신 기쁨을 회복하시는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여러분들의 현실,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참된 소망, 희망입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희망, 여러분들의 소망이 여러분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나요? 여러분들의 현실이 너무 대단한 것이어서 이 모든 희망을 밟아죽인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현실이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들의 현실이 아무리 그 희망을 밟아도 하나님께 주시는 희망은,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은 거기서부터 분명히 자라납니다. 그 소망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건 현실이 아니에요. 그 소망을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건 단지 나의 믿음 없음입니다. 현실은 희망을 짓밟을 수 없어요. 하지만 나의 믿음 없음은 그 희망을 짓밟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현실이 여러분을 자꾸 부죽혀 그 희망을 밟으라고 할 때 그 현실을 거절하시고 그 희망을 붙잡으시면서 그 희망을 짓밟기보다 그 희망을 돌보십시오.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마세요. 지금 내 현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현실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마세요. 지금 내 영혼이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이 영혼이 더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실망이나 절망을 고백하시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묻혀있는 희망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주신 그 복음의 희망과 여러 가지 희망들이 다시 한번 열매 맺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돌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렵고 답답한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 이 어렵고 답답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십시오. 이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고 다시 한번 희망을 보고 그렇게 걸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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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아버지 저를 붙잡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희망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희망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아버지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아버지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아버지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아버지 절망적인 현실에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작은 아이가 인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작은 정말 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 같은 작은 희망들이 내 영혼과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크리스마스의 영광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이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온 이 어린아이가 세상을 바꾼 것처럼 아버지 그런 영광의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지길 소원합니다. 지금은 이 아이보다 더 작은 모습으로 우리의 온갖 구석에 있고 우리의 삶의 구석에 있어서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것들이 자랑하고 변화되어서 아버지 내 인생과 내 영혼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때 내가 그것을 믿었고 내가 그것을 돌보고 내가 그 희망을 붙잡았던 것이 그 소망을 붙잡았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뒤로 물러가 그래서 현실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현실로 하나님을 비난한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현실로 불평한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나아가며 그 말씀을 붙잡고 돌보며 나갈 때 그 말씀이 자라고 열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님께 일어나라 하시기를 기대하듯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실에 압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마음이었다면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믿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마음이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그 수많은 청중들처럼 예수의 어떤 것들을 지적하고 어떤 현실을 지적하며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 현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 정말 불신의 마음이고 믿음 없는 마음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희망을 가지고 얘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안 되는 소망을 돌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권의 희망, 내 삶이 변화될 것에 대한 희망, 내 영혼이 회복될 것에 대한 희망, 내 세상이 나아질 것에 대한 희망을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에 붙잡고 소망을 고백하며 아무것도 변했지 않지만 그 천사만 바라보고 찬양했던 목자들처럼 저희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 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찬양하며 나와 내 삶과 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한 헌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피로감과 절망 혹은 어떤 우울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셨고 그런데 소망을 특별히 말씀하여 주셨어. 이 크리스마스에 아버지 다른 어떤 우리 안에 파티가 없고 선물이 없고 함께 모이는 회중이 없고 우리 안에 산타가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기쁨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네가 가까이 처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모든 신명신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성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이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아들도 크리스마스가 크리스마스 같지 않아서 좀 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생일잔치 가서 차려놓은 거 없다고 불평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주인공인 날이 아니라 예수님 생일날인 거잖아요. 누군가의 생일은 그 사람에게 당신이 있어서 되게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생일 축하해 라고 하는 말은 네가 있어서 참 좋아 라고 고백하는 말이에요. 이거 갖고 설교를 한 적도 있죠,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생일이니까 여러분 오늘만큼은 예수님한테 좀 안 좋고 뭐 개인적인 사회 여러 일을 바쁘고 있었던 게 있더라도 우리가 생일 때는 좀 멈춰서 특별히 그 사람 좀 챙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셔서 참 저에게 좋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 파티에 올해는 차린 게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소박하지만 가족들끼리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기념하시고 고백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나누시고 기뻐하시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